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1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포지트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한번 깊이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뉴스들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멀리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외교 전부터 당장 내일 마트 영수증에 찍힐 물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도로 위를 달리는 무인 자동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뭐 억지로 하나의 거창한 주제로 묶고자는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각 이슈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 맥락만 쏙쏙 뽑아서 개별적으로 깊이 파헤쳐보자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정말 알아야 할 진짜 작동 원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선을 글로벌 외교 무대 베이징으로 한번 돌려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돌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놓인 의제들이 하나같이 무겁습니다.
맞아요. 이란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대만 무기 판매, 와, 진짜 하나만 터져도 전 세계가 들썩일 이슈들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 대놓고 발언을 하나 던졌잖아요. 이란 문제에 시진핑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거든요.
아, 네. 그 발언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아니, 보통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는 상대방을 좀 치켜세워주거나 최소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그 외교의 기본 공식 아닌가요? 굳이 만나기도 전에 상대방 심기를 건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전통적인 외교 잣대로만 보면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설계된 그 다목적 카드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목적 카드요? 어떤 목적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겉으로는 미국이 중동 문제를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진짜 의도는 중국이 이란 사태를 빌미로 글로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외교 무대 중앙으로 쑥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아예 특정 이슈에서 중국의 의자 자체를 빼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의자를 빼서 대중 견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와, 이거 완전 포커 게임에서 자기 패가 완벽하다고 큰 소리 치는 플레이어 같네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기술 규제나 관세 완화 같은 거 엄청 급박하게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그럼 미국이 저렇게 거칠게 나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대만 문제 같은 아주 민감한 뇌관을 건드리면서 반격할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닐까요?
중국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타협할 수 없는 역린이거든요. 회담장 밀실에서 오가는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가 아시아 안보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 오른팔이네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베이징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향해 스피커가 켜져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아, 국내 정치용 메시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물가도 오르고 대외적인 외교 부담도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세계를 통제하는 강력한 지도자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치적이 쇼맨십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이런 마초적인 강대강 기싸움이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당장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요. 당장 중동 긴장 때문에 에너지 가격 출렁이고 해상 운송망 불안하고 난린데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으름장만 놓고 있으면 오히려 긴장만 계속 연장시키는 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불확실성입니다. 외교적 타협점이 보이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나 유가 불안은 그냥 상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리스크가 결국 고스란히 기업들의 비용으로 청구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로 전이되죠.
아, 실물 경제. 마침 방금 말씀하신 그 에너지와 운송 불안정이 미국의 도매 물가 급등으로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 4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표 말씀이시죠?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4월 PPI가 전월 대비 1.4%, 전년 대비 6.0%나 꽁충 뛰었습니다. 이게 최근 4년 사이 최대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급등이죠. 특히 에너지와 운송 비용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저는 보통 물가 얘기할 때 광산의 카나리아라는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번 지표는 카나리아 정도가 아니라 약간 식당 주인의 식자재 청구서 같은 느낌입니다.
식자재 청구서요? 확 와닿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밀가루나 계란을 지금 엄청 비싸게 사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베이 지역에 사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빵집 페이크 가격은 똑같아 보여도 다음 달 마트 영수증이나 주유소 영수증은 무조건 무거워진다는 확실한 경고등이 쳐진 셈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PPI, 즉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이 물건을 제조하고 운송할 때 직면하는 도매 단계의 비용이거든요. 기업들이 초기에는 마진을 줄이면서 버텨보지만 결국 한계가 오면 그 영수증을 소비자 가격, 즉 CPI로 유권자들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식료품, 주유비 다 오르겠네요.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물 건너간 건가요?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이 정도로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물가 압력이 확인되면 연준의 고금리 기조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고금리의 고물가라니 서민들 숨통이 조여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정치권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소식이죠?
이제 중간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공화당이 중산층과 근로자를 겨냥해서 감세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전통적인 공화당의 선거 프레임이죠. 세금을 깎아주겠다.
맞아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유권자들은 세금 인하보다 당장의 집세, 장보기, 연료비 이런 체감 물가 상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요. 정치인들이 세금을 몇천 달러 깎아주겠다는 게 일주일에 기름값 몇 달러 더 매는 것보다 훨씬 이득 아닌가요? 왜 유권자들은 더 큰 혜택인 감세보다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푼돈에 집착하는 걸까요?
인간의 경제적 선택이 그렇게 엑셀 파일처럼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정책 홍보와 유권자의 생활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생활 현실의 괴리요?
네, 아까 말씀하신 생산자 물가 급등, 이게 지속되는 한 유권자는 화려한 감세 법안 이름보다 이번 달 내 지갑에서 나간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아, 머리로는 세금이 깎인다는 걸 알아도 당장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감세 혜택은 나중에 정산받는 거지만 당장 아침에 사 먹는 샌드위치 가격이나 퇴근길 주유비는 매일 물리적으로 체감하는 고통이니까요. 생활비 상승 속도가 감세 혜택보다 빠르다면 정치권의 감세 프레임은 선거에서 제한적인 효과밖에 못 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양측 입장을 중립적으로 정리해보면 유권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거창한 약속보다 당장 내일 아침 내 샌드위치 가격이 얼마인가가 진짜 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거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죠.
자, 그럼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로컬 이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캘리포니아의 정치 뉴스인데 저 이 기사 읽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 현재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시장 사임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남과주 아카디아 시장인 아일린 왕이 사임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혐의가 예산 횡령 이런 게 아니라 2020년 말부터 2022년까지 중국 정부 관계자 지시를 받고 친중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래요.
네,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시청에서 기껏해야 교통이나 동네 예산 논의해야 할 시장님이 뒤로는 외국 정부 지시를 받고 있었다니요. 이건 무슨 첩보 영화가 따로 없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뉴스에서 다뤘던 국가 단위의 미중 갈등이 어떻게 미국 지방 정치라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근데 왜 하필 아카디아 같은 로컬 소도시를 시장을 타겟으로 삼은 걸까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직접 나선 사건이거든요. 글로벌 외교전에서 상대국의 풀뿌리 여론을 조작하고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아,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조종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정보 당국의 대외 영향력 감시가 앞으로 대폭 강화될 겁니다. 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예요.
와, 우리 동네 시의원이나 시장을 볼 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필터가 필요해졌네요. 단순한 동네 정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이제 로컬이 곧 글로벌의 최전선이 된 셈이죠.
자, 다음 소식도 로컬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인 집계에 대한 최신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치만 보면 꽤 긍정적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전체 노숙인구가 약 8,000명으로 2년 전보다 한 4% 감소했고요. 특히 텐트를 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비보호 노숙인구는 무려 22%나 줄어서 약 3,400명이 됐다고 합니다.
22%면 상당한 감소폭이네요. 시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거리 환경이 개선됐다는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싶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사 방식, 그러니까 시간대나 확인 방식 같은 게 완전히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랑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 수치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이건 마치 학교에서 시험 채점 기준을 갑자기 후하게 바꿔놓고 우리 학교 학생들 성적이 엄청 올랐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줄어든 건 맞지만 진정한 정책 평가의 기준은 그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하거든요.
이면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줄어든 인원들이 실제로 장기적인 주거시설이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단순히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밀려난 것인지 이걸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진짜 정책 성공인지 아니면 단순 누락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 통계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듣고 보니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퇴근길에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걸으면서 느끼는 체감 안전, 그게 진짜 살아있는 데이터 아닐까 싶네요. 책상 위 통계보다는요.
맞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체감이 가장 정확한 지표일 때가 많죠.
자, 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샌프란시스코 도로 위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 웨이모 이야기인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등록 유권자 1,077명에게 물었더니 무려 42%가 웨이모를 긍정적인 것, 즉 좋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의견은 18%에 불과했고요.
오, 긍정적인 여론이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저는 이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운전자 없는 차가 지나가면 다들 막 SF 영화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고 난리였죠.
근데 이제는 42%나 이걸 환영한다니 적응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빠르지만 사람들의 인식 변화 속도가 진짜 더 소름돋게 놀랍달까요?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실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시민들의 일상으로 편입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거든요.
일상으로의 편입이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응답자 중에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비율이 39%였는데 특이하게도 진보층일수록 웨이모에 대해 더 회의적인 시각이 강했다고 해요. 보통 진보적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 반대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회의감의 이유가 기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규세 문제, 즉 공공의 공간과 이윤 창출의 갈등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다거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작용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진보층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로를 자신들의 실험실이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혁신 수용과 도시 질서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결국 기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공공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문제였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짜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쯤 되니 머릿속이 꽉 차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룬 뉴스들을 쭉 관통해 보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글로벌 외교전부터 내 지갑을 위협하는 물가, 그리고 동네 정치 스캔들과 무인 자동차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거시적인 지정학적 결단과 미시적인 기술 혁신이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향해 막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죠.
네네,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내일 하루를 더 크게 바꿀 변수는 과연 저 멀리 베이징에서의 회담 결과일까요? 아니면 당장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주행하는 저 AI의 알고리즘일까요? 거시와 미시가 혼재된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묵직하네요. 베이징의 타결이냐, 내집앞 교차로의 알고리즘이냐. 진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네, 변화는 이미 우리 집 앞마당까지 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늘 깨어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1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